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으셨죠. 예수님께 무슨 습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가장 좋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시죠. 제자들의 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주로 보였을까요? 저는 제자들을 볼 때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분이셨음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하실 때도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요, 기도하셨죠.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니 그들 또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셔야 하는 분이실까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예수님은 늘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늘 기도에 힘쓰셨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였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항상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또한 늘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기도함으로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었다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붕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일곱 집사를 선택하여 세우고는 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와 말씀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와 말씀 사역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여 능력받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요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화이트필드는요 정확하게 매일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요 매일 기도에 2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 2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사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해 버린다. 그래서 나는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회개혁운동의 창시자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규합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템플은요 기도의 응답을 우연에 불과하다고 하며 기도운동을 반대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우연히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우연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요 기도는 모든 개인 신앙의 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며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길을 열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기도가 전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본능적으로 이런 영적인 일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싫어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죄인의 타락한 죄인의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자신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선택과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읽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TV 보고 친구들과 만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입술을 열어 내 악한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돕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저 우리를 도우실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선택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기도를 해야 해. 기도하면 능력받아.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면 은혜받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강제적으로 만드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그래서 이 소욕이라고 하죠. 성령의 소욕.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해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길을 가르쳐주십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가르쳐주십니다. 빛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그 발걸음을 쫓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방언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방언은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초이성적인 현상이나 비이성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요, 항상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죠.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은 나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덕,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언은요, 예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언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을 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두 가지죠. 미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프로헤듀오라는 말로서 영감으로 말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영감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덕을.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중에서 더욱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많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는요, 찬송, 말씀을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는 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서는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막 이것 여기 저기에서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대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차례대로 방언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2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되 통역할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뭐 비이성적인 것이다 뭐 초이성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는요 이 사도 바울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이 방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역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은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뺏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경험한 일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첫 믿음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 청년 세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축복 기도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그것을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청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려고 입을 띄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저도 놀라고 깜짝 놀라고 듣는 선교사님도 놀랐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해야 선교사님이 그것을 통역해서 그 청년들이 알아들을 말로 기도를 번역해서 주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선교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청년들이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우리 청년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삶을 못 사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이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적 기도처럼 느껴지는 거였고 막 강하게 막 책망하듯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걸 알게 되었는데요. 아,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책망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성령께서 막으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거스려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고 섬기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이끄실 뿐이세요.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소원이 잘못된 것을 구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들을 저주하면서 토로화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 특권이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그것을 다 들어줄까요? 부모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바르게 올바른 기도의 소원을 두고 간구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께 과연 기뻐하시는 기도의 소원인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에서 5장 14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초보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 잘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때를 쓰면 좀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막 이제 20살, 30살이 돼, 40살이 되는데 부모님에게 때 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간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뭘, 우리 자녀들이 와서 우리한테 뭘 말을 해야죠. 그래야 필요하면 들어주겠죠. 근데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가요,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 제목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 100만 원을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정력으로 쓰기 위하여 그 100만 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주시는 것이 죄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엔 패망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손에 응답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응답하실 수 있으시지만 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손을 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 소원들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또 한 가지 다른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아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도 없이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이 믿다라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믿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believe요, believe는 있다,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be와 be, be와 마치 있는 것처럼을 의미하는 lifan, lifan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즉 믿는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사실인 것처럼, 이미 성취된 것처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받았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받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라. Believe란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들으셨다. 들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자신의 그 예수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있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